주실 주시옵소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갖기 원합니다. 정결한 마음을 원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영을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모두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빛을 주시옵소서. 생명의 삶으로 우리를 불어 생명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모두 건강케 하여 주세요. 우리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시간을 이렇게 아버지 말씀을 위해서 우리 마음 안에 말씀을 적을 시간을 따로 준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보내주시는 분이 그 보내는 것이 오늘 저녁에 작동을 제일 잘 하길 원합니다. 다른 면은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받는 것이 뭐지, 수신자랑 발신자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형제자매 오늘 일도 했을 테고 뭐 서너 시간 자동차를 타고 왔을 테고 기차를 탔을 테고 아니면 한국에서 그제 비행기를 타고 왔든지 정말 오늘 많은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서 주님께 아 우리에게 귀를 듣는 귀를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귀를 주시옵소서 주님.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깨어있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깨어있는 몸도 필요합니다. 주님의 영은 죽어간 육체도 건강 살리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의 능력에 우리 모두 참여할 동참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모두 들을 수 있길 원하고 말씀을 우리 안에 간직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길 원합니다. 그 그냥 이유 없는 목적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돌아오시는 것을 위해서 우리를 간직하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 감람산인가 거기서 승천하셨고 모두가 재림하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도들이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곧 돌아오실 거라고. 그리고 우리는 아마도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모든 사도들이 모든 신자들이 기다렸던 시간을 우리는 체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정말 그 시점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많은 이유가 그 하나님의 왕국을 곧 볼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주님을 보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처음에 오셨을 때는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자한테 태어나서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거의 어떤 사람도 알지 못했습니다. 너무 이렇게 숨겨져 있었죠. 하지만 다시 오실 때는 정말 다른 모습으로 오십니다. 지금 마태복음 24장을 보면 27절 거기서 보면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번개처럼 오신다. 밤이지만 낮처럼 밝을 것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눈에 띄지 않는 모습으로 오시는 게 아니고 번개처럼 오실 겁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비추실 것입니다. 동편에서 서편까지. 그리고 모든 사인들이 보여줄 것입니다. 모든 징조가 하늘에서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는 것을 보리라. 30절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정말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께서 택하신 자들을 이제까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일이 아무도 체험하지 못했던 일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준비시키시길 원합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모습을 데살로니가 전서의 경고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 써져 있는 경고입니다. 우리 신자들한테서는 에겐 5장 1절부터 보시면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을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주를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미라. 도적같이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갑자기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아 이거 3절까지네요. 안전하다 할 그때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리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사도 바울은 3절에 말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그때 멸망이 호련히 나타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주님이 돌아오실 때 주님께서는 심판하러 오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를 다시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에서도 주님의 오심을 말씀하십니다. 9절 끝에 보면 마지막 절을 보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한 번에 드리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주님께서는 나타나실 것입니다. 그를 기다린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한테는 주님의 돌아오심이 아주 다르게 될 겁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온 세상은 변할 것입니다. 계시록 19절에 보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는지,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지 좀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한번 보실까요? 11절에 보면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재림은 심판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가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군대가 있고 싸움이 있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거는 정말 처음 오셨을 때랑은 너무 다른 모습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드러우신 분이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또 맹렬한 진노를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사람이 이런 심판을 체험하게 될 체험해야만 합니다. 다시 오실 땐 정말 다릅니다. 이런 구절을 읽으면 이해를 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많은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많은 생각들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신자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믿는 자들은 무슨 일을 겪게 될까요? 고린도후서 10장 아,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 보면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나라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주님이 다시 돌아오시면 우리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이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심판을 받게 됩니다. 모든 신자들한테도 이것은 심판의 심판입니다. 우리 뭐 두려움을 갖자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지만 진실입니다. 그리고 우린 진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심판 주님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신자를 심판하실 겁니다. 우리 모든 신자들을 어떻게 심판하실까요?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우리는 받는 것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두 가지의 심판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주님께서 돌아오시면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믿는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이 심판은 우리가 뭐 상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벌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 이 구절에서 말한 것처럼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하든지 악하든지 악한 것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천년 왕국이 올 것이고 이 땅에 올 것이고 그거는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십년 왕국은 천년 왕국은 요 어떤 신자들은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신자들은 그 진짜 신자들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 시간에 이 천년 동안에 벌을 받아야만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일어날 것입니다. 이 심판은 곧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천년 왕국의 끝에는 다시 한번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한 심판입니다. 아, 이건 성경에서 큰 하얀 보좌, 흰 보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영원, 뭐죠? 불멸의 뭐요? 불못으로
영원한 불멸.
영원 어떻게?
영원한 불멸.
영원한 불멸.
불못으로 떨어지는.
그것은 그 천년 왕국이 끝난 다음에 영원한 저주를 받는지 아닌지 상이냐 아니면 벌이냐 우리한테는 이것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는 시점을 위해 우리는 정말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어떤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어떻게 오실지 이렇게 상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아웃라인 보시면 여기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그걸 인식하지 못하고 살 자를 위해서 다시 한번 인식시키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이것을 인식하면서 살면 우리는 두려움도 있을 것입니다. 아, 고린도 후서 5장 11절에 보시면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건 안 서건 우리는 두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길에 경찰차가 서 있으면 그것만 봐도 우리는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린 바로 우리 운전할 때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 갑자기 조심해서 운전하고 안전띠가 차져 있는지 우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건 현명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우리를 그게 명백함 확실하면 정말 우리는 건강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 두려움 이거 뭐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 아니에요. 왜 우린 두려움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바울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알았습니다. 그런 바울이 딱 말하기를 우리는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그 바울은 두려움을 알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두려움과 떨므로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년 동안 상을 받는지 아니면 벌을 받는지 내가 만약에 5년 동안 감옥에 가야 한다면 어떻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말 다를 것입니다. 다르게 행동할 것입니다. 근데 이건 5년이 아닙니다. 천년입니다. 그리고 그 말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2장에서 보면 바울은 정말 앞으로 벌어질 일이 무엇인지 본 것 같습니다. 우리 정말 너무나도 확실하게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알아야 합니다. 왜냐?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날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지 않게 경고입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얼마나 좋아요. 사랑하는 자들아 여기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움도 있습니다.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이 없으면 그러면 정말 우린 준비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시험이 있을 때 뭐 학교에서라든지 뭐 대학에서든지 두려움이 없으면 시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그러면 아마 결과가 웬만해선 좋지 않을 것입니다. 그거는 정말 평범한 일이고 지혜로운 일입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 주님의 재림을 위해서 준비를 하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 두려움과 떨림이 있으면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지만 오늘날 준비를 하지 않을 경우는 그 천년 동안 치를 떨고 많은 흐느낌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에 대한 두려움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은 또 이 두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우리는 나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정말 그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많은 다른 일을 합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으면 그리고 시험이 올 경우에는 그러면 공부를 합니다. 배웁니다. 그리고 배우는 거 이외에도 무엇을 합니까? 또 배웁니다. 또 공부를 합니다. 우린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공부를 할 수 있으면 공부합니다. 하지만 두려움이 없을 때는 그러면은 다른 많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주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알아야 합니다. 만약에 있다면은 우리는 진짜 다르게 살 것입니다. 내가 준비가 됐을까요? 내가 주님께서 만약에 오늘 오신다면은 아버지 마음에 들을까요? 내 삶이 왕국을 위한 삶일까요? 내 삶이 내 부부 생활이 아버지 마음에 들까요? 내 봉사가 내 봉사가 주님 마음에 들까요? 내 마음이 정결할까요? 내 영이 불탈까요? 주님을 순종합니까? 베드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질문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두려움이 있는지 이것들이 우린 정말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전진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오고 건강해집니다. 우리가 하늘 나라에 살면 어떻게 보일까요? 마태복음 5장에서 8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를 준비할 경우에는 어떻게 살게 되는지 이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봄에 이것을 봤습니다. 봄 집회 때 4월에 마태복음 5장에서 8장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8월입니다. 당신께서 요구하신 것,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 마태복음 5장에서 8장까지 이거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가 됐습니까? 오늘 내 삶이 주님 말씀에 더 가까워졌을까요? 4월보다 더 가까워졌을까요? 더 주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내가 살고 있을까요? 이 모두 우리 모두 여기 있는 자 모두가 스스로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더 빨리 우리 안에서 변화시키시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몇 가지 변화시키심에 감사드립니다. 만약에 내 준비하는 것들이 성장이 됐을 때 정말 그 두려움 안에서 기쁨도 생깁니다. 그 두려움은 없어지지 않지만 기쁨도 같이 생깁니다. 하지만 내가 내 삶에서 이런 변화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그럼 정말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것을 시작해야 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께 옵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또 성경 구절을 같이 읽을까요? 마태복음 5장 10절 천국에 들어가는 길 20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거는 보증이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상을 받기 위한 그 입구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의입니다. 의. 그냥 어떤 의가 정의가 아니고 이 마태복음 5장 20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입니다. 그 누구도 이 말씀을 완성시키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두려움이 있으면 이런 의의가 있고 이걸 필요하고 사랑이 있고 내가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기도를 더 많이 하는지 내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더 많이 몸을 바칩니까? 단식을 더 많이 합니까? 주님의 왕국을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까? 아니면 내 돈을 위해서 봉사를 합니까? 일을 합니까?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의의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주님께 가야 합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시간을 정말 이용해야 합니다. 이 왕국을 위해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 이 왕국이 얼마나 가까운지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많은 것이 적혀있지만 오늘 다 이것을 보진 못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다니엘의 계시가 있습니다. 다니엘 9장에. 그리고 그 얘는 계시는 짧게 보여주고 싶은데 거기는 1주에서 16주가 있고 그리고 처음에 주님이 언제 이 땅에 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처음 그 69주입니다. 그리고 그 70주 중에 마지막 주는 저기 있는데 언제 주님이 다시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시는지를 보여줍니다. 간략하게 말하면 이 계시 70주의 계시를 보면 첫 번째와 두 번째 오심 그 시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이 우리 신약 이 그 시대가 있습니다. 이 한 주가 7년 아닙니까? 네, 여기까지.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주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냥 어떤 시간에 오신 게 아니고 아무 때나 오신 게 아니고 아무거나 하신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일들을 그 잔치 그 시간에 딱 맞춰서 이 땅에서 보내셨습니다. 그 성경에 있는 잔치? 절기. 무슨 어떤 기쁨의 행사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해하는 그런 잔치 이런 것이 아닙니다. 그 절기는 우리에게 시간들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오셨을 때
유월절
근데 뭐 시간까지 정확하게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돌아가신 것, 이게 아주 시간에 예시된 거랑 딱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주 정확
첫 열매
절기 때 딱 부활하셨습니다. 승천하셨습니다. 그 16 니산 그때 승천하셔야 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게 제가 잘 말을 잘 몰라서 니산이라는 그 절기가 있는 달이 있는데 그 시간을 딱 맞춰서 하셨습니다. 그리고 15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 50년? 아, 50일. 아, 죄송합니다. 50일 기다리면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왜 바로 그게 오지 않고 바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성령을 그 절기에 맞춰서 보내셔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50일, 정확히 50일 됐을 때 오순절 때 와야 했습니다. 그 딱 정해진 시간에 성령을 보내셔야 했습니다. 먼저 보내실 수도 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70주째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에 보면 그 마지막 그 70주째 왕이 하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이 세계 세상의 왕 그리고 어떤 협상 계약을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했는데 거긴 유태인이랑 아랍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에 보면은 일주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일주일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7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7년이 지나가면 그 다음에는 천년 왕국이 시작합니다. 이것은 그 주기고 여기까지가 그 천년 왕국의 주기입니다. 그리고 그 계약으로서 그 7년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7년은 가운데 중간에 나눠져 있는데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딱 중간에 시작됩니다. 이 온 세계. 거기서는 일곱 개의 나팔이 있을 것이고 모든 사람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고
나팔이 불면서 그 진노의 날이 시작이 됩니다.
그 시간은 3년 반이 걸립니다. 그 7년의 첫 기간은 언약이 시작됩니다. 주님이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시간을 지키실 것입니다. 이 일곱 절기 성경에서 일곱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거가 그
일곱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그 절기가 유월절과 무교병절과 오순절 이 그리고 첫 열매의 절기와 오순절 절기는 이미 지나갔지만 다시 이 협정이 이루어져서 그 마지막 그 7년 중에 반절이 지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시작될 때 그때는 나팔 소리가 나면서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새 절기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 때가 왜냐하면은 절기가 가을철에 시작하기 때문에 천년 왕국의 절기에는 10월에 시작될 것입니다. 그 7년 협정의 중간에 계시록의 14장 1절에서 14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첫 열매로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때는 봄이 될 것입니다. 그 들림이 충실한 사람들은 그 들림을 받게 되는데 그때가 봄철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그 믿는 자들은 그 장막절 그 시간이 될 때에 이 시간 동안에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면은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기에 트럼프가 평화 협상을 하게 된다면은 첫 번째 그의 정부가 2017년 6월 12월 6일 날 50년이 된 그 주기에 그 예루살렘 동 예루살렘을 대해서 그 그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이 트럼프가 그렇게 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 그 동전 그 성전 세금을 내는 그 동전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는 고레스 왕과 트럼프의 얼굴이 거기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가 그 성전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그 중요한 인물로서 여기에서 역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미국의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옮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4일에 70년의 희년이 이스라엘에 시작이 됐는데 평화의 플랜이라고 적혀 있는데 25일에 6월 25일 26일 2019년에 이것을 공식적으로 이 평화의 계획에 의해 발표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그 평화 계획이 25일, 26일 이 해의 6월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31일 모든 아랍의 대표자들이 그 인도하는 대표자들이 모여서 두 번째 평화 협정에 대해서 다시 만나서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9월 달에 그 선거가 있는데 선거 이전에 이러한 일을 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이 평화 협정을 위해서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17년 1월부터
그 트럼프의 정부가 시작돼서 2021년 1월에 끝나게 되는데 이 첫 번째 이 정부가 기간이 끝나면은 두 번째 정부가 시작되는 때 이때가 2021년 1월에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그 기간을 주셨다는 것은 2024년 봄 이때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예배할 수 있는 기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평화협정이 잘 이루어져서 들림이 될 수 있는 그 날은 그렇다면은 평화협정은 언제 이루어질 것인가? 2020년 가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협정 조약까지는. 조금 빨리 온다면은 올해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4년 9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많은 기간이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건강한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이 준비할 수 있게 이렇게 주님은 정말 곧 오실 것입니다. 정말 주님, 나는 이 기간, 이 짧은 기간이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내가 준비하기를 얼마나 필요한지 내가 첫 열매로서 주님께 들림을 받을 수 있도록 있는 기간이 얼마나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주님한테 우리는 드려야 됩니다. 이 첫 열매로서 하나님께 들림을 받게 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우리는 깨어있고 근신하면서 우리가 남은 이 기간 동안을 무엇을 위해 사용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만이 됩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휴가를 낼까? 휴가를 내서 즐길 것인지 아니면 주님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던지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서 우리 눈앞에 이 그림을 보고 두려움과 떨림으로 주님을 위하여 예비를 해야만이 될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어떠한 재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서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 되는지 우리는 정말 빠르게 준비하고 예비를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자로서 이 기간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